꽹과리. 그는 지난 사순절 첫째 주일에 난처한 경호를 당했었다. 미사를 드리고 서울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낯익은 미군 장교를 오래간만에 만났다. 반갑게 인사말을 나눈 그 군인이 다짜고짜 물었다. 신부님은 이번 사순절에 무슨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한참 졸면서 오던 그는 뜻밖의 질문을 느닷없이 당해 얼떨결에 책임없는 대꾸를 해버렸다. 담배를 끊고 있지요. 사실 제 수요일에 그럴 결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날 아침에도 담배를 피웠던 터요. 또 앞으로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담배를 끊을 만한 의지력이 없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뻔한 일인즉 그 대답이란 그야말로 그저 입막음의 대꾸였던 것이다. 다만 다음번에 담배를 피울 때까지는 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당장 옹색한 장면이나 넘길 심산으로 선뜻 대답해버린 말이었다. 그 다음번이 내일이 될지 혹은 부활주일이 될지는 지내놓고 보아야 확실하겠지만 적어도 사순절 때만큼은 담배만이라도 절제하기를 희망하는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희망하는 생각과 실천하는 행동이 다를 것을 예상하면서도 체면을 차린답시고 짓거린 말이었다. 그런데 그 군인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조금도 애누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럼 부활 때까지는 절대로 담배 피우지 않으실 거지요? 그쯤 되고 본즉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대답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확답을 받은 그 군인은 희색이 만면해서 자기도 바로 똑같은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군인의 진실된 표정으로 보아 그리고 서로 만난 후에 첫 마디인 것으로 보아 그 군인의 말은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꺼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취미나 직업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첫마디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다.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첫말은 돈일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입이 토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사교술에 능한 사람은 잠깐 자기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의 취미에 맞는 말을 첫마디로 꺼낸다.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잘하는 화제가 나왔을 때 신바람이 나기 마련이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참 떠들고 나면 자연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사교술에 능한 사람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소원을 채운다. 물론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이와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겠지만 흔히는 이런 술책이 걸리면 속을 들여다보면서도 기분 상하지 않고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사교술이 능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그러한 술책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면 단도직입으로 첫마디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다. 첫마디를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그 군인은 첫마디에 사순절과 희생을 꺼냈다. 그러고서 자기의 결심과 사제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사뭇 기뻐했다. 한편 사제인 그는 이러한 질문을 전혀 예상치도 않았다. 그리고 확고한 결심도 없는 공수표의 약속을 짓거렸을 뿐이다. 그는 그 군인과 50리길을 함께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의 머리는 그 난처했던 첫마디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 군인의 첫마디가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까닭이다. 마침 사순절 첫 주일이기에 그는 아침 미사 때 사순절과 희생에 대해서 열렬한 강론을 했던 참이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이 죄악들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그 지겨운 고난을 당하셨다고 목청을 높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이 세상 모든 이의 죄악을 보속하는 뜻으로 무슨 희생이든지 해야 한다고 소리쳤었다. 적어도 이 사순절 때만큼은 자발적으로 죄 안 되는 오락이라도 희생을 하자고 강론을 맺었었다. 그리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희생을 하겠다고 결심하자는 주의를 빼놓지 않았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을 올려 강론했었다. 그 강론을 한 지 불과 두 시간이 채 못 되어 한 평 교우한테서, 그것도 냉담하기 쉽다는 청년 군인한테서 그 강론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코린토일서 9장 16절 라고 열을 뿜으신 사도조차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코린토일서 9장 27절 라고 걱정하셨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하랴? 신품을 받아 사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천당의 입장권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음은 구태여 들어 밝힐 것도 없다. 우리 종교계에 대혼란의 씨를 뿌려놓았던 루터 역시 신품의 인호를 받은 당당한 영원한 사제다. 더구나 그는 신학박사요 일세의 대설교가였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천당에 가기를 원했다. 자기 온 정력을 기울여 구령의 길을 설파하기로 열변을 토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자기가 맹세한 바를 끝끝내 실천하지는 못했다. 그의 지성은 구령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그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에 옮기도록 강박할 힘이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구령되기를 절망적으로 희망했다. 즉, 힘차게 범죄하라. 그러나 그보다 더욱 힘차게 믿어라 하고 안간힘을 썼다. 이것은 절망의 부르짖음이다. 또한 발악하는 희망의 부르짖음이다. 루터의 불행은 이 점에 있었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비교하건대 오늘 어엿한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며 강론을 하고 있는 그는 옛날의 루터보다 학식면에 있어서 전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못하다. 구령 받겠다는 열망에 있어서도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즉 만일 실천 면에 있어서조차 별로 신통할 것이 없다면 입이 광주리만 하더라도 루터를 입에 담을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사람은 나약하다. 수백 번 결심을 세웠다가도 골백 번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스승을 따라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간 베드로는 그 다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꾸중을 들었다. 그러한 꾸중을 듣고도 여전히 졸림을 이기지 못했다. 진실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마태복음서 26장 35절에서 41절 생각건대 루터는 인간의 나약성만을 생각한 듯하다. 이 점만을 강조한 끝에 드디어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인간 본성은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속들이 썩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썩은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는 모두 악행뿐이다. 즉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의인이 구령될 수 있는 것은 본성은 썩은 채로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외투를 입듯이 입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썩은 본성은 보시지 않고 그 겉에 걸친 그리스도의 공로만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까닭이다. 처녀가 아이를 뵈도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자기가 선행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여 이를 모든 인간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자연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도 있지만 곧 죽어도 끝까지 선비의 채통을 지키겠노라 악을 쓰는 딸깍발이 족속도 적지 않다. 모든 이의 행위가 악행뿐이라면 이 세상에 기념비나 교도소가 있을 수 없다. 강간살인을 한 악한이거나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거나 한결같이 악행자뿐이라면 누구에게 벌을 주고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 또 더구나 어디까지나 썩은 채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외투처럼 걸친 자를 하느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여 당신 의자로 삼는다고 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도 물렁 팥죽이신가? 하느님의 정의가 내적으로 썩은 죄인, 즉 당신의 원수인 채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외투처럼 걸친 자의 속을 못 보신 채 하실 만큼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니다. 또 하느님의 전능이 내적으로 썩은 죄인을 당신의 의자로 삼아야 할 만큼 무능하지도 않다. 세례를 받으면 원죄의 사함을 받아 하느님의 의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의 명백한 말씀이다. 사실 사람은 제 힘만으로는 초자연의 선행을 전혀 할 수 없다. 하느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필연유시다.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한테서 창조된 피조물이요 유한하고 시작이 있는 우연유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능력은 불완전하고 유한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함은 자연을 넘는 행위요 결국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복음서 15장 5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루터는 이 스승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자기의 나약한 의지만 가지고서 선행하기를 실패하자 절망하고 만 듯하다. 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서 16장 23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까닭에 실망한 듯하다. 목숨을 내건 충성을 다짐한 후 영겁 후 세 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전 인류를 내맡기신 주님이 아니시라면 지난날의 그 숱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어찌 오늘까지 그 의노를 면하게 하고 계시랴.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골백번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끝내 그분의 발치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그분의 자애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굳세다. 해 뜨는 데가 해지는 데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신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만일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는 애당초에 실망하여 죽었으리라. 그러나 바로 그렇게 자비로우신 주께서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않고 선언하셨다. 구태여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라는 사도의 말씀을 더 들을 것도 없다. 더구나 남을 지도하는 자는 주둥이만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과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역효과밖에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은 철없는 어린이도 아는 진리다. 그런즉 나약하고 나약한 의지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스승의 손에 이끌려 감히 사제의 지위에 오른 바에야 강론대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적어도 구령만이라도 바란다면 그리고 생명 없는 꽹가리가 되지 않으려면 몸뚱이를 산산히 부서 가루가 되어야 하리라. 이제 무서운 말씀이 생각난다.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그러나 그러기에 은총을 힘입어 천당에 계산한 사제의 영혼에서는 그 신품의 인호가 그만큼 더욱 찬란하리라. 1965년 3월